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과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이번 주와 다음 주간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가장 많이 전해왔던 메시지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가정 방문하시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저와 한 3, 4주간 새가정 공부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모임을 갖는 그 중에 맨 첫 시간에 늘 나누는 내내 그 얘기입니다. 100번은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한 번도 똑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에 매번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제 먹은 마음 오늘 지키기 어렵고 오늘 지킨 약속을 드린 약속을 내일 지키기 어려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심령에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복된 기쁜 소식일 줄로 알고 똑같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바울도 저를 바울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되게 쑥스럽지만 죄송하지만 바울도 빌립보의 교회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 반복되는 말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고 너네는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했는데 또 하니까 조금 미안했는지 바울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자꾸 해도 나는 그게 수고롭거나 미안하지 않고 너희는 그게 확실해지면 더 안전한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서 그만할까요? 안 해요. 바울은 빌립보서의 4장에서 이 얘기 또 하고요.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은 뉴스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전제가 됩니다. 복음은 신문으로 비유하면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신문으로 비유하면 사설도 아니고 문화면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뭐 무슨 오락도 아니고 일면 탑 기사입니다. 사설은 그 신문 주가 주필의 의견이에요. 문화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예, 사회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본이 되는 좋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마음에 들면 위로함을 받고 아니면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나 좋은 위로의 글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뉴스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제가 비유하건대 복음은 1945년 8월 15일 그때 독립신문이 있었는지 아직도 제가 못 찾아봤네요. 독립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뭐라고 머릿기사가 났겠습니까?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자유국가이다. 이제는 일본 순사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매맞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산골에 사는 할머니는 8월 15일이 지나갔는데도 8월 16일이 됐는데도 우리나라는 자유국가가 되었는데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식민지 백성인 것처럼 일본 순사에게 언제 뺏길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이 그 할머니를 자유국가의 주권국가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 아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두려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할 일은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보낸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는 보낸 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낸 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의 구원하기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다시 내 백성 되기 원하는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 원하는 그 소망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은 신문의 헤드라인이라고 탑 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제 또 우리 신학교에서 김종명 전도사님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었어요. 총장님도 신학교뿐만 아니라 나약대학교 전체 총장님도 오시고 저도 졸업할 때 얼굴 보고 처음 봤어요. 총장님도 오고 또 그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상담 과정과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 두 과정 중에 제일 존경받고 오래되신 교수님들도 오시고 20년 넘게 일했던 교직원들도 오고 정말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학교 교수께서 김종명 전도사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눈물의 겟세마네였고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일생을 추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높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시골 구석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기로 이 그분은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신문 탑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문 저 사회명 구석에 부고 기사에서도 광고에서도 그냥 가심란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도면 벌써 설교를 대충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얘기를 또 써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이 신문 저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하고서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시기도 하시구만요. 어떻게 하시고? 맞습니다. 복음은요 신문 탑 기사이지만 신문 탑 기사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과 생각 이 마음 속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골 구석 저 산골짜기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셔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복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소식이니까 뭔가 나타난 게 뭔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1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바로 다음 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된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신문에 매일 나는 소식들이 무슨 소식이었겠어요? 고생하는 얘기, 억압당하는 얘기, 또 세금 바쳐야 되는 얘기, 또 뭐 그런 신문들 얘기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복음이 구원하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은 진노였다는 것이에요. 불의하니까, 경건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 그대로 전해진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엄중한 그 말씀들과 똑같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원래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근데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기쁘고 이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진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가 이제 복음으로 반대의 것이 좋은 것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은혜의 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3장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의롭게 살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소망 앞에 의롭다 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너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럼 아버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더 크고 나를 더 귀하게, 정말 놀랍게 아들로 생각하셨으니 내가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산 것으로 설 수가 없군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반성하고 슬퍼하고 자기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모든 선행과 나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었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아무도 다 지킨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역할이 죄로 인해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별도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그렇잖아요. 예.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거가 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율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조금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은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돈을 주고 이미 팔려간 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자기 아들로 다시 되사셨는데,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대가가 없이,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남들보다는 많이 지킨 그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값 없이 은혜로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25절에 계속 가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죽을 때 흘리신 게 피잖아요. 피로써 죽을 때까지 흘리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자기 목숨으로 희생양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정죄를 자기가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기가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지은 죄를 못 본 채 하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도 의로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어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만큼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하심을 예수가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차마 받을 수 없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차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버림받은 자리, 무덤에 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충족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고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눈에 두고 보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하나님이 끝날 우리를 심판하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보혈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은 없어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대가를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의 첫 번째는 그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공의로움, 의로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대개 도덕적인 개념으로 법정에서 무죄냐 유죄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나 중심으로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깨끗한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서양 문명에서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법률 체계 속에서는 이 의로움의 개념이 법정의 개념이어서 무죄냐 유죄냐 형사재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만 뭐 크게 다른 건 아닐지라도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성경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속에서는 의로움은 관계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I'm right with God. 하나님, you're right with me. If I'm right with somebody, 내가 누군가와 right 한 관계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 지은 공로로, 자기가 행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중국 할아버지인데 신문을 읽고 계셔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공자님을 알아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렇게 의롭게 사셨으니까 하늘의 주인, 절대적인 신을 믿으실 거 아니냐 그러신다고. 근데 그 신 앞에 오늘 서신다면 떳떳하고 의롭고 하나도 불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그런 질문을 스스로 안 해봤을까요? 그런 질문을 못 들어봤을까요? 평생 그런 질문을 한 깨끗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목사라고 하니까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아니 나는 한국 목사라 중국말을 못하니까 중국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한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니네는 나한테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니네가 나 앞에 나올 때 하나도 내 마음속에 괘씸한 놈 이걸 숨기고 오다니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You're right with me. 그게 의로움의 근본입니다. 그게 자기의 선함으로 우리를 씻는 것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음으로 속죄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내가 이 죄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도 왕노릇을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하실 때 내가 의롭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내가 감추고 꾸민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실 때 내가 의롭다 하시겠습니다.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이 간음을 해만 놈아, 죽을 죄를 지은 놈아,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슬초로 씻어주시기까지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하시기까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러진 뼈를 가지고 주 앞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떳떳함입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함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내가 의롭다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운 소리를 바라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리니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씻으신 후에는 내가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의 의로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남의 자식 잘못하는 거 간과하기 쉽습니다. 남의 자식 잘못하는 거 그냥 지나가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별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쯧쯧쯧 한마디 하고 지나치면 됩니다. 자기 새끼 잘못한 것은 너 잘못한 것을 낱낱이 아래라. 이렇게 꼬치꼬치 무섭게 따집니다. 자기 자식 잘못했는데 그거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썩어집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자기랑 상관없는 남의 새끼 잘못한 것, 그렇게 살다 죽으라지, 그렇게 반만 아무 대가로 치르지 않고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잘못에 눈 감고 그냥 좋을 만만 해준다고 이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깐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마음 편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가 그래요. 내가 뭐 얻을 게 있으면, 이용할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한테 눈 감고 얻을 것만 얻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율법을 지키고 적당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인격과 인격이, 이름과 이름이, 존재와 존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됩니까? 누구의 의로움이 훼손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의의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발라서 씻었을 것 같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단에 뿌렸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장막에 뿌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씻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왜 그렇게 그냥 두고 보지, 욥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벌레 같은 나를 그렇게 샅샅이 살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주목해서 나를 봅니까? 나를 좀 가만히 좀 두세요. 욥이 그렇게 막 더 괴로우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못하실까요? 자기 새끼니까 그렇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셨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기 전부를. 근데 하나님 용서만 해달라고, 복만 달라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뜨문뜨문 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복이나 줄 사람으로 그렇게 뜨문뜨문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런데 그것보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땡 잡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냐 하고 혹시 모르니까 믿어보자 하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저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 게 의롭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가 하신 일을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일이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바뀌었네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이 징계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나에게 치워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일, 우리 대신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는 그 일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시편 92편 우리가 시편 92편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진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선한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악인들은 이거를 모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뜰에 심긴 종려나무처럼 늙어도 청청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일생을 마칠 때 살펴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를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들을 희생한 것을 볼 때 불의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김종명 전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감옥에 하룻밤을 지내셨는데 거긴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집어던지는 곳이에요. 혼자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밧줄에 묶여서 묶은 채로 이렇게 고깃덩어리 집어던지듯이 그래서 밧줄에 이렇게 묶여서 얼굴이 차가운 벽에 닿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 차가운 벽에 얼굴을 대봤어요. 김종명 전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눈알이 빠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거기에 시편 88편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를 인도에 간 우리 교수님께서 시편 88편을 읽었어요. 하나님, 내가 갇힌 자가 되었고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자들도 다 나를 버렸고 내 친구들도 나를 떠나갔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처럼 하나님께 노여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그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음부의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끔찍한데 죽게 하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들리셨어요. 차마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마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어떻게 음부에서 예배드리겠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어제 추모예배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전도사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겪은 고난과 흘린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흘린 전도사님의 눈물이 겹쳐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대신해서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멍에를 지우시기도 하는구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이 다 지난 후에도, 밖으로 보이는 고생이 지난 후에도 정말 자기를 학대할 정도로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부담스럽게 슬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기쁘고 늘 힘이 넘치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였구나. 고난당한 것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전도사님을 붙들고 다녔구나.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일을 많이 시켰어요.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실 들어가잖아요.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무슨 일 같이 하기로 하잖아요. 하루에 10번씩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저하고 좀 달라요. 신학도 다르고 뭐 일이 다 좀 달라서 부담스럽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야, 나는 저런 기도의 용사가 아니고 저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왜 그렇게 나를 대접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나. 내가 지지 못할 멍엔 줄로 알았어요. 전화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자꾸 갔던 이유는, 계속 같이 일했던 이유는, 막상 같이 일하잖아요.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기쁘고 힘이 넘치더라고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 당한 고난이 불이하지 않은데,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는 그 고생이 힘들지 않은데 너도 그 멍에를 같이 메겠냐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나만 손해보라고, 언제까지 가망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손해만 보는 정직을 행하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룩의 길로 가라고, 가보지 않으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기쁜 마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기쁨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어떻게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가벼워요? 왜 쉽고 가볍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하나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짐을 같이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와 같게 하시기까지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서 그 보내신 분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믿으셨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고난을 불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멍에를 맵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